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애완동물을 그저 재미삼아 키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마치 가족처럼 사람같이 여기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이름 앞에다가 자기 성을 붙여준답니다. 이멍멍, 박야옹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 족보에 올릴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반려동물, 영어로는 companion animal이라고 하는데, 같이 인생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같이 사는 동물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이렇듯 가족처럼 오랜 동안 각별하게 마음을 쏟으며 키웠던 그런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을 기르던 사람의 상실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충격과 상실감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충격받는 것 그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반려동물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반려동물 전문 장례식장만 7개랍니다. 어느 남편이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시름시름 말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치루었답니다. 고양이 장례식을 치러줬대요. 3일장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고양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슬피 우는지 내 죽으면 저러겠나 싶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뭐 테레비에 고양이 나오면 우리 야옹이 이러면서요,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회의가 생기더래요. 야, 나는 우리 아내한테 뭐야 이거?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야? 내가 있는데 왜 저래? 응? 여러분, 이 반려동물 장례식 그 보호하는 보호자의 집안 내력이나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기독교식 장례식, 불교식, 천주교식, 유교식으로 드린답니다. 아, 제가 이제 목회가 점점 바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 죽으면 또 우리 부를 거 아닙니까? 또 강아지 죽어도 우리 이제 장례식 치러달라 그럴 것 같아. 심지어 여러분, 납골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유골을 잘 모시고 그분의 살아생전에 사진을 딱 찍어놓고 또 거기에 그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던 뼈다귀, 생선가시 이런 거 그 장식하는 그 장식물 이런 거 딱 그 납골함에 갖다 놓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이 뭐 명절 때라든지 기일이 되면 그 찾아본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TV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에, 예? 29살 먹은 아가씨가 강아지 죽었다고 49제를 드리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만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돌멩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여튼 어떤 대상과 교통을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관계를 형성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사람의 관계에 있습니다. 비단 인간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그 사람의 만남, 그 사람의 관계의 질이 어떠한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질, 그 사람의 행복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억만금을 가지고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더라도 그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아들이 뛰어내리고 탤런트가 자살을 하고 또 뭐 유명한 사람 탁 뿌려갈 만한 사람이 불행하다고 늘 알코올에 중독되어 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반대로 좀 부족하고 늘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고 건강도 좀 안 좋고 이러지만 가족들끼리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좋은 관계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풍성한 행복감을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은 거 압니까? 인터뷰를 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다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행복의 비밀이 뭘까? GNP가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왜 행복한가? 관계, 마음이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핵심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여러분 이 의문을 가져보시라고.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탈출시켜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 뭐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더 많이 복받고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관심이 전부 다 그런 주제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다가 아니고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와 동기가 잘못되어지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느냐면 결국은 보니까 자기 욕심이요 결국은 보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만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야 되고 무언가를 응답받아내야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더 받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심지어 예배도 여러분의 헌금도 전부 다 뭐예요? 더 복받기 위해서 더 받아내기 위한 믿기요 더 받아내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받을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이 꽉 들어찬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 황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훨씬 더 교묘하게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 안 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한 것은 몇 년 못 가서요 영적인 욕구 불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있죠? 있을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있는 분이 있을걸요? 왜요? 신앙의 목표 잘못 정립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예, 10,000원만 주세요 100,000원만 주세요 맨날 오면 돈타령이야. 또 전화 오면은 맨날 뭐요? 아버지 안부 묻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돈 좀 더 주세요. 뭐 누구는 차 샀는데 뭐부터 시작해 건강도 좀 하게 해주세요. 별소리를 맨날 요구만 한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왼수가 지혜해지지 않겠습니까? 전화 오는 게 겁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저 졸라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어도 그런 마음으로 있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겠느냐니까요. 왜 영적인 욕구 불만에 걸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일치되게 하면은 정말 만족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 산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던 풀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야 좋다 그렇게 그거 보면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꼭 그것을 꺾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 집에 내 책상 앞에 있는 화병에다가 꽂아놓고 그제서야 야 좋다 이건 아무도 볼 수 없어 나만이 즐길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며칠 가던가요? 꼭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향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소유형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그저 자연 속에 피어나는 풀 한 폭이나 꽃 한 송이 그거 보면서 그저 야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여러분 그 자체로서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는 없겠느냐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께 뭘 받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를 움켜쥐고 더 내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욕구 불만, 신앙생활에 불만족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니까 불만족하고 욕구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과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로 생겨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의 삶에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세요.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카인의 후손들의 족보, 셋의 후손들의 족보. 근데 이 족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에녹이네요. 이 동행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걷다, 산책하다 또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2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승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분명히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속한 세상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하늘에 속한 세상을 간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세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천하신 분이 몇 분 더 있습니다. 에녹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리움 받았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살아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것은 믿는데 저것은 못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몽땅 믿으세요. 자, 그런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 선지자나 예?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메시아 아닙니까? 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좀 승천하셔도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아 역시 그렇구나 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살아생전에 한 게 뭡니까? 예? 오늘 4절이 딱 4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한 게 뭡니까?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게 전부 답니다. 너무도 평범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자식 낳고 기르면서 먹고 살다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 에녹이 뭐 성경에 대단한 기록이 담을 만한 업적을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크게 명성을 떨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요. 단순하고 평범. 애 낳아서 기르다가 하나님하고 동행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저 천국으로 들리움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이들 낳고 기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안간힘 쓰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는 뭐 바로 들림 받기는 않겠죠. 죽었다가 깨보니까 천국이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에녹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냐? 다른 모든 것은 지극히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상 속에서의 평범한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짧은 평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옮겨졌으니,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이 평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 에녹이 큰 업적을 이루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예? 박 목사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막 저를 크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돈을 연보했다고 하나님 그것 보고 이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크다고 드린 것 하나님 보시기엔 티끌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기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에녹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는 당시에 그 땅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여행을 가든지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의 고충이나 어려움들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있는 게 여러분 좋지 않던가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헤아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뻤어요. 에녹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에녹 둘은 사랑에 빠졌더래요. 갑돌이와 사랑에 빠졌더래요. 사랑에 빠져서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에녹의 행복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특별히 22절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아버지가 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주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자식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부모는 포기 안 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이런 에녹이 너무도 귀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 때문에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에녹 때문에 같이 동행하다가 야, 너 이제 그만 살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산채로 그냥 스카우트해 간 것 같아요. 어때요? 제 해석이 괜찮습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배드리고 기쁘게 할 거냐 이겁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잘 하면 많이 감사한 걸 많이 드려볼까?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천마리가 넘는 양을 갖다 바치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 근동에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 그런 사악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자식을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헌금 많이 하는 거요? 하세요. 봉사 많이 하는 거요? 하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축복이나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명도 축복도 능력도 먼저 어디로부터 흘러넘치느냐 하면은 우리 존재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풍성함으로부터 사명도 생겨나고 축복도 생겨나고 능력도 생겨나고 다 그것을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그 원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산책을 즐깁니다. 옛날에는 혼자서 산책 나가면 꼭 뭐 실연당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그래서요, 산책 나가는 거 별로 안 즐겼어요. 차라리 막 뛰든지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요 여유 있게 다 혼자서 산책 나갑니다. 실연도 안 당했는데 틈만 나가면, 뭐 제가 뭐 시간이 많아서, 아니 저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은 근처 바닷가나 산을 거닙니다. 포항에서 목회한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 차로 3분만 운전해서 가면 해수욕장 나옵니다. 바닷가 나옵니다. 아세요, 여러분? 저 대구나 저 어디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려고 여러분 2시간, 3시간 운전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또 한 5분만 가면요, 공원 나오지요. 10분 가면 저 또 뭐 산 나오지요. 이런 축복의 땅에서 산책을 안 한다고?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누리셔야지. 때로는요, 산책을 하면서 푸른 바다를 보거나 또 석양이 질 때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거나 들에 핀 꽃안송이를 바라보노라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막 몰려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입니다. 막 행복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요, 제가. 칠칠 맞지요? 예. 누가 봤으면 저 어디 뭐 교회에서 누가 애미겼냐 또 뭐 실현당했냐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행복감이 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날까요? 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평안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또 뭐 제 삶의 여러 가지가 그래도 무난하고 평안하고 제가 건강했어요? 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사역의 짐이 있고 인생의 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았으면 더 많았겠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행복감들이 자주자주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자주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 산책을 하긴 하는데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고 그날 만나 먹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않지만 뭐 성막에 대한 이야기, 요즘 출애굽기로 만나 먹지 않습니까? 말씀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랬네요, 저는 독백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막 제 영혼 속에 넘쳐나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막 솟구쳐 나와요.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 뭔지 아세요? 아,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어볼 때 어때요? 반찬 같은 거 먹어볼 때.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해줬던 밥, 우리 고향의 맛.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이 맛이에요. 신앙인의 행복이 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뭐 키를 한 자나 자라겠습니까? 교회를 100만 명으로 부흥시켜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소리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맛을 모른다. 아직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신앙인의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넘게 말을 타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말 전문가입니다. 근데 보통 처음 타면은요, 이렇게 뭐 울타리 안에서 몇 번 도는데, 아, 이분이 또 제가 그냥 겁도 없이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말을 타고 산길을 2시간을 갔어요. 그런데요, 앞에서 물론 이제 이끌어가니까 살살 갔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막 뒤를 돌아보면서 막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저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뭐 경치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막 마을 사람 인사도 하고 막 너무 자유하게 말을 타고 왔는데 저는 어때요? 막 안 떨어질까 봐 막 그 말이 또 천천히 탈탈 가는데 막 허벅다리에 막 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말 허벅다리 제 허벅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 타고 이제 왔더니 막 온몸을 몽둥이로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타기의 기본은 인마일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인마일체. 말하고 사람하고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타기 훈련을 하고 말타기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기 몸을 말한테 완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이 천천히 가거나 막 뛰거나 가네. 완전히 이게 자유자재로 말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말 타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경지를 터득하기까지 100번도 넘게 떨어져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제가 지금 설교하면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해보려니까 잘 안 돼. 허벅다리 막 베이고 막 겁나고 떨어질까 봐 그래요. 그런데 계속 훈련을 하고 배워가면 아마 어떻게 그런 인마일체의 경지를 터득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정말 누릴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 타는 게 뭐 재미있을까? 그런데 이분은 그걸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생애의 낙이랍니다.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 타는 것이나 예수 믿는 것이나 하나 공통점이 있네요. 말 타는 사람은 자신을 말에게 맡겨가지고 완전히 말하고 하나 되는 인마일체의 경지를 이루어서 말을 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 되어져서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신앙의 참맛, 신앙의 참행복, 그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행복감이 생겨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영혼이 잘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쁩니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건강이나 응답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축복이나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말타기에서 둘러가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잘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잘 누립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욕고 불만, 인생에 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말타기가 서투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서투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우리 일생 한번 잘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충분히 배워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를 잘못 설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바른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빠져 죄성으로 찌든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얻었기에 아버지로 삼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부산물들 자꾸만 차선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믿는 것 같은지 안 믿는 것 같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지 또 믿노라 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지만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잘못 정립된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과 모순을 교정하여 주셔서 아직은 우리가 너무너무 서투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잠깐 누렸다가도 금방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합하여져서 에녹처럼 함께 동행하는 그 경지를 저희도 속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평안 맛보는 귀하고 깊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도우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